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3편을 펴시고요. 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자리에 들어가지 마소서. 산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다.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셀라. 주님, 사실 참으로 전하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준비한 것은 참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주님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곤고한 날의 묵상,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곤고한 날의 묵상, 이런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전에 예배 이제 시작할 때에도 제가 142편을 읽었고, 또 지금 본문도 이제 143편인데, 이 시편을 일컬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이렇게 거의 반쯤 딱 열면 시편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책의 이제 분량상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시편을 일컬어서 하나의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편 안에는 참 이게 이제 150편까지 있는 이 안에는 인생의 참 수많은 그러한 경험과 고백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참 그러한 문제들이 다 여기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넋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인생이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략 크게 두 개로 나눠라 하면 아마도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에는 형통하는 날이 있고 역경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분리하자면야 뭐 여러 개가 더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나눴을 때 형통한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안에는 형통하는 날에 우리가 참 찾게 되는 그러한 시편도 있고, 또 역경을 당한 날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역경을 당하는 날일수록 시편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혼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들을 이제 많이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살면서 역경을 경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 삶에는 참 이렇게 곤고한 날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받은 저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인간은 고통 중에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이 정말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일인데, 그 사랑의 어떤 결실로서 최정점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관계에서조차 우리는 복종과 다스림의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과 어떤 복종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고통이지요. 여러분, 변변치 못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결혼 관계의 최정점인, 자녀의 출산. 사실 이 자녀의 출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마치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태 열매라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일의 그야말로 마지막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그 태 열매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 출산실 밖에서, 요즘은 아내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찢어지는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가장 즐거운 순간 또는 가장 즐거워야 할 순간에서조차 참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해야 하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곤고한 것입니다. 이 흙에서 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인생 내내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이 속박,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속박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병이 걸리거나 또는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죽는 그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도 참 고통이지만, 사회에서 내가 매장당하는 것,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 채, 남보다 우월하지 못한 채 내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죽음의 공포. 이것에 평생을 우리가 속박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70~80년 사는데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한 해 두 해 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 이렇게 딱 정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원적인 이런 어떤 인간의 범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을 경험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 이게 이 땅이 저주받은, 그러니까 즉 우주가 저주받은 이 이래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우주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무신론자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진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 놔뒀는데 점점 그것이 새 것으로 변화가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낡아집니다. 그렇죠? 썩고 낡아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나와 상관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이 사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보니까 한 가족이 3대에 걸쳐서 한 가족이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뭐 참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현실에서 닥치는 그러한 곤고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곤고함 중에는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나의 미숙함,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젊을 때 마구 행동하게 되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그 결과가 내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에 탐욕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다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잃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는, 파산을 당하게 되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생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 이제 곤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참 곤고한 날들을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워낙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혹독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일이라도 내 바로 옆에 사람이 당했을 때까지도 사실 나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걸 당해야만 참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다른 태도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념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태도는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곤고한 날의 묵상 이렇게 이제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곤고한 날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범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43편이 곤고한 날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매뉴얼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모범이 되기에는 또 충분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윗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와 대면해 있습니다. 다윗이 늘 왕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대적들, 그런 대적들을 이제 여러 인생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에 의해서 땅바닥에 자기가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강아지나 이런 작은 동물들을 땅바닥에 그야말로 패대기 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러한 것을 당하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쭉 뻗어서 죽어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짓눌리고 또 그 마음이 어둡고 그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시편 142편, 그 바로 위에 있는 142편, 아까 제가 아침에도 읽었지만 거기에 있는 6절의 표현대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정말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바닥에 꼬꾸러져 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한 느낌인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는 체념하고 현실을 도피했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우리도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지에 대한 좀 조언을 여기서 얻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일단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곤고한 날에 이 출발선상에만 설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순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억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해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후에 사실 대부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걸 기억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좌절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참 실족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조차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곤고한 날의 묵상의 시작입니다. 이 묵상이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일하심에 대한 이 기억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더욱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곤고한 날에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묵상은 자기 연민으로 나를 이끕니다. 자기 연민, 이것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해로운 것이 또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자기 연민, 이건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아에 대한 애착이에요. 예. 멜랑콜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에 푹 빠져가지고 시무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것은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마귀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CC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 이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내 영이 강건해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기, 자, 노래하는 나. 그래서 내 잘난 맛에 빠져서 내 맛에 취해서 그래서 그냥 노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에 성경적인 찬송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찬송이나 듣는다고 이게 다 우리 영의 강건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시체가 돼서 묻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주님에 대한 도우심을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는 그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합당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신약성경에 보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절박하게 기도해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겠죠.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곤고한 날에 내가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가운데 이제 뭐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면 주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요청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지금 진전된 거예요. 네, 짧은 시편이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지금 이렇게 상태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염없이 머물러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전을 해가지고 주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상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곤고함에서 어떻게 빨리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이건 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곤고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일들을 당할 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성공했고 하나님도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 곤고함이 괜히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도 유익했고 저희에게도 유익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을 지나갈 때 마땅히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여 숨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에어컨을 틀라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느 단계로 이제 나아갔냐면 곤고한 날에 주님 안에 숨는 법을 배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이것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좀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 안에 숨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로 피하여 숨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로 도망가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안에 제가 숨고 싶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숨기실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찬송가의 가사와 비슷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멜로디 떠오르시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안에 숨는 법 네. 주님 안에 숨는 법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숨으려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드러나요.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말로는 다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당하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그동안 신뢰해 왔었기 때문에 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뭔가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을 찾아갈 것이고 유력한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고 유력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이것이 다 나쁜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숨어 있는 그것을 먼저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과 풀어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도움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고 돈으로 먼저 달려간다면 그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돈보다 덜 신뢰했다는 얘기고 사람보다 덜 신뢰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곤고한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 숨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곤고함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화가 아닙니다. 이건 복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그런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절로 나아가는데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주님이시고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당연히 주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기록된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먼저 있어야 뭔가를 믿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이삭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욥은 모든 자신의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죠.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대더라, 하나님 저렇대더라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살짝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대면에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다. 즉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스스로 직접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대단히 귀한 고백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3, 4절의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는데 이 환난이 인내는 또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일에서도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음번 일에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날에 이 다른 위대한 성경 인물들 또는 신앙 위인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 곤고한 날은 나에게 너무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갔을 때 10절에서 그 뒷부분을 보니까 아까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다음번에 보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곤고한 날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내 인생.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이 어디까지 나간 것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거 이거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멘. 나쁜 겁니다. 예, 바르게 잘 대답하셨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거 나쁜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그것이 잘 되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면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풀리는 인생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어지면 이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우리가 계획해놓은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멋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우리가 생각해놓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사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생각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스럽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감사한 줄 모른 채 무조건 달라고 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뭘 또 같이 보내셨냐면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 이렇게 뭔가 기름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빼싹 쪼그라들고 말라들게 하는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대로 구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전 그렇다면 내가 주지 하고 주셨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쪼그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나아가게 되는 단계들 중에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가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정말 이 온 몸이 땀 범벅이면서 이 그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의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죠.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간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갔다가 두 번째 오셔서 또 그러셨죠.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태도, 이것은 여기 보니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0절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이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이 채찍을 감당해 가면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습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배워가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이 부분에서 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태의 곤고함을, 인생의 곤고함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웁니다. 아무리 참 어려움을 여러 번을 통과해도 거기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울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배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니까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자, 여기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143편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지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채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소위 언약신학, 계약신학,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좀 득세하고 있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언약신학의 그 구도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속, 즉 인간의 구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 우주의 중심을 누구에 놓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에게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국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인간이 구원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을 나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놓는 이 시각, 이게 지금 이 소위 세대주의 신학의 성경관이에요. 그것이 지금 시편 143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뭐든지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비록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 또는 병들었다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다가 더 죄만 짓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긍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이 모든 이 곤고한 날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즉 나를 주님의 종의 위치에 정확하게 세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의 묵상의 최종 종착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 대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친구다,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빼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도 주인과 함께 상에 앉아서 주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여전히 종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형통하는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섞어놨다, 마주보게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잘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또 역경을 당합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광적으로 표출할 것입니까? 요즘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미친 사람 표현하듯이 표현하는 게 요즘의 대세죠. 다들 미친 것 같잖아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혹은 그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소망을 버리고 체념하고 또는 현실로부터 도피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고한 날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중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 그 마음, 심정을 털어놓는 거 좋습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혼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과 그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곤고함을 통해서라도 내 삶에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나에게 뭘 가르치려 하시는 걸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정확하게 놓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지금 지나가는 분도 있고 사실 뭐 좀 전에 지나가신 분도 있고 조만간 또 다가오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날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내가 또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28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까 우리 특송하신 것 우리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28장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저희의 왕이시고 주님이 저희의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희는 저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 주님께 그 통제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횟수, 믿음의 그 횟수가 점점 더해갈수록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